오늘은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무엇일까요? 인형이죠. 인형인데 그 앞에 붙은 명칭이 있어요. 뭘까요? 예, 맞습니다. 애착 인형.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나 우리 손주들을 키운 분들은 무엇인가 본 적도 있을 텐데 이것은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어린 아기가 불안할 때 무엇인가 누구에겐가 기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정서적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착 인형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죠. 진정한 애착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 수도 있고 또 응아를 해서 울 수도 있죠. 그때에 엄마가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감싸 안아주고 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반응해 줄 때 아이는 마음속에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 그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이 건강한 자존감은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부모가 제법 많습니다. 요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방영이 되죠.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녀를 사사건건 자녀가 공부를 할 때 그 성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옷차림마저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상담하다 보니까 엄마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공부를 잘 하거나 혹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만 부모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분적 애착관계, 부분적 사랑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엄마는 자녀에 대하여 지나치게 통제를 할까요?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아,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못 되는 자구나 하는 그 옛날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를 제대로 자신의 기준에서 성공적으로 양육해 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것이죠.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온전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버님과의 조금 친밀하지 못한 관계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연약해진 육신과 또 상황으로 인해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아버지의 속 깊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진 그런 불안정한 관계, 그로 인한 불안의 마음이 순간 가끔씩 또 일으켜 세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유되지 못한 상처로 인한 불안감 혹은 내 삶 속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이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안감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사랑, 무한적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특별히 자신을 해하려는 그 사울의 칼날 앞에서 10년을 도망쳤습니다. 그 동굴의 깜깜함 속에서 배신과 외로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한 다윗의 어려움 가운데 그는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 쫓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어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본문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애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짧은 2절의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8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십니다. 한두 개도 아니라 8개씩이나 어떻게 다윗은 말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토록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여러 방편으로 표현했을까요? 그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불안의 틈새마다 하나님을 채워넣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엄마는 자신의 불안을 채우기 위하여 자녀의 성적이나 또한 옷차림의 통제를 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8개씩이나 또한 넣으면서 그 하나님을 그 불안에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애착관계의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불안은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물리치려고 하면 더욱더 커지지만 그 불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 넣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지을 당시의 시점은 언제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가장 참혹한 때, 비참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산성이시로다.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한 믿음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웠던 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추격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그때에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분명히 환난은 끝났는데 다윗은 지금의 이 왕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점 가운데서 그 동굴 속에 묻혀 힘들었던 그 환난과 그 시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고생했던 그 시간 그리고 공간에 치를 떨며 멀리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내가 그쪽을 향해서 눈길도 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마음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참담했던 그 시간, 동굴 속에서 암흑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동굴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어려웠던 순간순간들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동굴을 절망의 장소로 여기지만 다윗에게선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왕 위에 오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그 비참했던, 참혹했던 그 순간에 저의 요새가 되어주셨죠. 아무도 기댈 것이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따스하게 피난처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제가 왕이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처참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정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동굴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의 순간, 실패의 기억들, 사람들과의 엇갈린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누추한 내 자신. 저 또한 동굴 속을 걸어갔었던, 그리고 힘겨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고, 빛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이다가 차마 가족에게까지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의 순간들, 나는 누구이며 지금 이곳은 어디인지 헤매였던 그 시간들의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동굴 덕분에 부족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동굴이 없었다면 저에게 뻥뻥 뚫린 고속도로만 저에게 주어졌고 아름다운 꽃길만 감당했다면 저는 장담컨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엉뚱하게도 나 잘났다고 다른 길을 헤매고 다녔을 듯합니다. 지금 혹시 불안과 절망의 동굴 가운데에 있다고 왜 나의 모습은 이러합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좌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그 동굴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임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2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저는 마음속에 더 귀중하고 소중한 고백은 1절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원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이는 어미가 태중의 자녀를 품고 자신의 생명으로 그 생명되는 자녀를 감싸고 보호하는 전폭적인 애착을 말합니다. 즉, 이 라함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 태중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라함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이 분명한데 지금 다윗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이 라함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태중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그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두려워서 아기가 엄마 품에 뛰어들어가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품은 어떠한 곳입니까? 설령 우리가 칭얼대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을 갖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는 곳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많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부모는 다윗을 없는 자식 취급하며 들판에다 그냥 세워두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평생토록 내가 나를 존재해야만 사랑받는구나 하는 마음의 연약함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한 다윗을 바라보며 그 10년의 도망 생활은 그 불안을 극도로 자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둡고 침칙한 동굴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그 태중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윗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왕이지만 저에게 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 안아주신 그 사랑, 그 태중의 사랑, 라함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심경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들 마음속에 나의 가장 아프고 나의 가장 연약한 상황과 마음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라함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호텔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한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찾아갔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외국 그 무용단이 오고 또 밴드가 동원돼서 거창한 우리 크리스마스 잔치를 벌였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3, 40대의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또 왔더라고요. 그때 저희 옆에 어떤 한 젊은 부부가 한 5개월, 6개월 되는 아기를 안고서 또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마치 전쟁과도 같은 혼란함과 시끄러움과 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의 표정이 온화하고 평온했습니다. 웃음 띈 얼굴로 엄마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죠. 그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풍파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쓰러뜨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품, 태중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고민과 절망과 고통은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우둔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애착 인형을 끝까지 붙든 채 영적인 불안감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 것인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충성봉사를 하나님께 다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너를 내 태중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것이다. 너는 내 생명으로 낳은 나의 자녀란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언제나 다함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라함의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기가 어미의 품을 떠나선 불안해하듯 우리는 그 라함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또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지럽고 미약하고 미숙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따라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굳건한 한 주 그리고 새로운 6월을 기쁨과 감사와 평강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